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5월 14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우리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이 영국의 권위 있는 대중음악상에 한국인 최초로 후보 명단에 올랐지만 수상은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그 훨씬 앞서서 그래미상 후보에도 올랐지만 수상은 아쉽게 못했던 뉴스도 국직한 문화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두 상 모두 방탄소년단의 수상이 굉장히 유력했는데도 불발됐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중음악 시상인 미국의 그래미상이고 이번 영국의 브릿 어워드고 방탄소년단의 수상 불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불공정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미상은요, 방탄소년단 수상 불발 이후 심사위원단의 전격 해체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늘 거의 백인들에게만 상을 주고 내부적인 암묵관계도 오랫동안 있어온 걸로 밝혀진 기존의 그래미 심사위원단을 이번 계기로 해체를 하고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꾸리게 된 거죠.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세계인들은 방탄소년단이 안타깝게 그래미 수상은 못했지만 정말 큰일을 또 해낸 셈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최근의 수상 불공정 논란이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면서 이 수십 년 전통의 심사위원단까지 해체되는 이런 일은 만들어지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앞으로 또 있을 빌보드 시상식에는 방탄소년단이 역대 최고로 네 부문이나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들 이어지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윤여정 선생님이 수상하신 아카데미상도 그렇고 그래미상도 그렇고 이 세계적인 시상식들의 인종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한국인들이 크게 기여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기쁘기도 하네요.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도 오늘의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북한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죠. 지금 북한은 시간도 함께 할게요.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요. 최근에 다시 한번 심각한 중동의 화약고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 온갖 신기술 이야기 전해드리는 뉴스 신세계권으로 함께합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도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수출 호조세에 이어 내수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한국 내 경기를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제조업, 투자 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 서비스 부진 완화 등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물가 지속적 상승 현상,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영국 해리 왕자가 왕실 생활에 대해 트루먼 쇼와 동물원을 합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3일 팟캐스트 암체어 엑스퍼트에 출연해 영국 왕실에서 독립하기 전을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습니다. 그는 왕실에는 대물림되는 고통과 괴로움이 많았다며 나는 그 순환을 끊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루먼 쇼는 1998년 나온 영화로 자신의 인생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는 줄 모른 채 살아가던 남성이 진실을 깨닫고 촬영장을 탈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확대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자지구로부터의 무차별적 로켓 공격과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아동을 포함한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한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밝히지 않았던 중국이 6개월 만에 유엔에 공급량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이 지난 3월 북한의 정제유 약 4,893배럴을 공급했다고 밝혔다고 14일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중국이 이번에 밝힌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북한이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 총량 50만 배럴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3위 뉴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 측은 현지시간 13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이인자가 한국 백신 지원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대한 양국의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싱가포르 적십자사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14일 공개했습니다. 싱가포르 적십자사는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에 쓰이는 회전자와 튜브, 전원성 등을 북한의 조선 적십자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면제 기간은 이달 7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9개월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은 사람은 대부분의 실내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위대한 미국의 날이라며 백신을 다 맞았으면 더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로첼 월렌스키 국장은 언론 요약 보고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자료에서 백신이 변종에도 저항력이 있으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비루스를 전파할 가능성도 낮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위 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금 북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 최근 식량을 배급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북한 당국이 최근에 군량미를 풀어서 일부 북중 국경지역 보위부와 안전부 일꾼들의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배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에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보위부, 안전부 요원들에게 1년분의 식량이 배급됐는데요. 군량미와 수입미를 모두 끌어모아서 겨우 양을 맞췄다는 전언입니다.
사실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지 않아서 1년치 식량이라면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양이 배급된 걸까요?
네, 구체적으로 안전부의 경우는 강냉이 200kg과 벼 40kg, 보위부에는 강냉이 220kg과 벼 80kg이 배급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의 경우는 20일분, 뭐 15일분 이렇게 강냉이 배급이 그것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인지 현지에서도 이렇게 1년치 식량이 한꺼번에 배급된 게 네.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그럼 이번에 이렇게 배급을 전격적으로 좀 통 크게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
네, 대표적인 사회 통제 기관인 보위부와 안전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급을 실시한 이유로는 일단은 생계난이 꼽힙니다.
네.
특히 이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경우는 다른 북중 국경 연선인 자강도, 평안북도에 비해서 강폭이 좁고 깊이가 낮아서 밀수와 탈북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지형 때문에 보위원 및 안전원들은 밀수, 탈북을 방조해주거나 눈감아주는 대가로 네. 거액의 뒷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으로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들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담뱃값 벌이도 겨우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렇게 뒷돈을 챙기는 걸 사실상 묵인을 해오다가 국경 폐쇄로 그게 끊기면서 생계난이 극심해지니까 이런 조치를 취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농촌 지역의 부의원과 안전원의 경우는 네. 돈을 꾸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당국 입장에서도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관인 보위부, 안전부의 재기능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소식통은 6차 당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에 선포한 만큼 올해 탈북 시도가 특히 많을 것이라고 당국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문에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부위부, 안전부와 같은 치안 기관에 우선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배급이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취약계층에 먼저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크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현재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에 있는 포항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현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당국이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어서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함경북도 소식통은요. 도 당위원회가 포항광장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주민 세대에 지우고 강압적으로 빨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빨아내고 있다. 뭔가 큰 불만이 좀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사실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역시나 상당히 큰가요?
네,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청진시 내의 모든 주민에게
예.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세대당 5천 원씩 북한 돈으로
네.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공장 기업소별 조직별로도 돈을 따로 걷고 있는데
네.
4월 말 기준 평균 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돈이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인민반장이나 조직의 책임자들이 그래도 먹고 살 건 있지 않냐.
네.
돈이 없으면 강냉이나 쌀이나 콩으로 내도 된다. 이러면서 무조건 빨아내고 있다. 소식통 이렇게 현지 상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당국은 장마당에서까지 이 자금을 걷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각 상인에게 8천 원씩 총 3차례 돈을 거둔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만약 상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거나 장사 시간에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강제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할 수 없이 돈을 내는 상황이라고 네. 합니다.
개인과 직장, 장마당에서까지 정말 모든 단위에서 건설 자금을 끌어오고 있는데 사실 자금이 부족하면 안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기관, 기업소, 동인민반별로 담당 구역이 지정이 되고
예.
건설 속도가 눈앞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즉시 총화가 되기 때문에 각 단위 일꾼들도 강압적으로 돈을 빨아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렇게 소식통은 설명했는데요.
네.
실제로 청진시당 책임비서가 직접 공사 현장 지휘부에 고문으로 나와서 수시로 건설 진척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재정 후방 부문들을 살피고 있어서 단위별 일꾼들이 현장에서 더 난감한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소식통은 주민들은 코로나 시기에 오도 가도 못하고 물가는 뛰고 장사도 되지 않아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
이렇게 어려울 때만이라도 주민 생활을 좀 고려해주면서
그러게요.
건설을 벌이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고 현지 반응을 전했습니다.
네, 주민들의 한탄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광장 재조성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정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들 하나둘 군대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엑소의 멤버인 백현 씨가 군에 입대해서 중국의 엑소 팬들까지 난리가 났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다고 하네요. 자,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의 이런 괴력이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데요. 자, 엑소가 2016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괴물을 뜻하는 영어죠. 몬스터 들어보시죠. 네, 세계 뉴스나 이슈, 역사나 다양한 정보를 더 깊이 있고 흥미롭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 깊은 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최요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지난 4월 중순에요. 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험악한 상황을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유혈 충돌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다치고 또 사망에까지 이른 사건이 발생을 했죠. 요즘 이것 때문에 정말 세계가 그렇죠. 시끄러운데요. 예. 자, 먼저 현재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군경이 현지 시간 지난 10일 팔레스타인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동예루살렘의 아라크사 모스크를 습격해서 네. 그래서 수백 명이 다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동예루살렘의 성전 산에는 오전부터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스라엘인들은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서 서쪽 벽, 흔히들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그쪽에 모였고요. 팔레스타인인들은 남쪽의 아라크사 모스크에 모였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강제 점령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네.
그러면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패전일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라크사 모스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메카나 메디나에 이은 이슬람교도의 3대 성지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네, 그래서 예. 유대교도인 이스라엘인들, 이슬람교도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종교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동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충돌하게 예. 된 것인데요.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이스라엘 군경의 해산 시도에 대비해 바리케이트를 치고 돌멩이를 모았고요.
네.
이스라엘 군경이 이 아라크사 모스크에 갑자기 들어와서 최루가스와 섬광탄, 고무탄을 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불이 나고 막 굉장히 예. 많이 다쳤다라고 해요. 이날 이스라엘 군경과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충돌로 305명이 다쳤고 그중 228명이 동예루살렘의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네.
7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졌는데 아마 시기가 지났으니까 네. 지금 더 피해가 커졌을 거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로 이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돌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군인 21명이 다쳤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좀 상처가 된 그런 사건인데
예.
사실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역사는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예. 중동의 화약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1947년에 근대 국가를 건국할 때부터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온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뭘까요?
예, 이 시온주의는 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태인들이 시온,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은 네.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우자라는 운동입니다.
네.
이게 오스트리아 언론인 테오돌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오래되었어요.
예.
1897년 8월 29일 날 스위스 바젤에서 최초의 세계 시온주의 대회를 소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건국한다.
그렇군요.
이 계획을 네. 세운 거죠. 원래 이스라엘한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네. 되찾자 이거네요.
그렇죠. 되찾자는 네. 거죠. 그러니 이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 러시아 등에서 핍박을 받던 많은 유태인들이
네.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게요. 갑자기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1차 세계대전은 유태인들에게 건국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던
네.
영국이 유태인과 팔레스타인인들에게 각각 모순된 약속을 한 점이
네.
분쟁의 근원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한 것 같은데 어떤 예. 약속을 한 건가요?
영국은 이제 1915년 아랍 민족에게
네.
맥마흔 선언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약속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네.
아랍 민족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한다.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런데 2년 뒤에 영국의 그 외무부 장관 아서 벨푸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이름으로 1917년 11월에 팔레스타인의 유태인을 위한 민족국가 건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벨푸어 선언을 네. 내놓습니다.
한입 갖고 두 말 했네요.
그렇죠. 영국이 유태인의 힘을 활용해서 미국을 참전시키려고 벨푸어 선언을 내놨다 이런 비판을 네.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은 서로 상충되는 거죠. 부딪히는 네. 거죠.
그러네요. 이거 말을 할 당시에는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 그렇죠. 드는데요. 예, 강대국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중 약속이 결국에는 분쟁의 씨앗이 되어버렸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유엔이 예. 한참 시간이 흘러서 1947년 11월에 팔레스타인을 분할해서 아랍 국가와 유태인 국가를 각각 세우는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예. 이스라엘은 이 결의안을 받아들였는데 아랍인들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결의안에 따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태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토지의 약 6%에 불과했지만 분할 후에 유태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 56%를 차지하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 그런 예. 일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 유엔 분할안은 굉장히 불평등하죠.
네.
그래서 유엔의 분할안으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 아랍인들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땅이 내 땅인데 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할 데가 어딨냐 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네. 군사작전 등으로 아랍인들을 추방하는 작업을 아이고. 벌이게 예. 되고요. 이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아랍권의 반대에도 이 수도 텔아비브에서 건국을 선포하면서 네.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집트 등 그러니까 평소 유태인들 싫어하던 네. 예, 눈에 가시같이 생각하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미국의 최신 무기를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네. 승리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건 1949년 2월에 휴전하게 되는데 1차 분쟁은 일단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문제는 1차 분쟁에서 끝난 게 아니라 2차, 3차 계속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1973년까지 세 차례 더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막강한 이 군사력을 예. 과시합니다. 특히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흔히 6.1전쟁이라고 예. 이야기하거든요. 이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난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 점령지역을 더 넓히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팔레스타인 약 7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쫓겨났고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난민은 계속 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진짜.
그렇죠. 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따르면 가자지구와 요르단 서안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네. 쫓겨난 예,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현재 무려 5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예. 많네요. 또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동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네.
유엔 등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지나친 점령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을 탄압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주변 아랍국들 사이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안 좋은 거라는 거 이제 정리를 쭉 해주셨어요.
예.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결국에는 갈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 긴장 상태는 이스라엘 정부가 동예루살렘 셰이크 자라 지역에서 3대에 걸쳐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의 이 사유지를 몰수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땅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고 네. 자국민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정착촌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상에 좀 서로 배려해가면서 평화롭게 살면 좋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에는 문제가 또 있어요. 이슬람 무장 조직이 등장을 해서 갈등 골이 좀 깊어지고 있다고요?
이슬람 무장 조직, 이슬라믹 지하드가
네, 듣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렇죠. 네. 현지 시간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밝힙니다. 오전 5시께 적을 향해, 여기 적은 이제 네. 이스라엘이에요. 100여 발의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공격의 타깃은 이스라엘 테라비브 등으로 가자지구 건물을 노린 이스라엘 군당국의 보복 공습 대응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보다 앞서서 이날 새벽에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 군당국의 보복 공습으로 네. 13층 규모의 건물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 건물 거주민들은 대피 경고를 받고 1시간 반 전에 건물을 떠났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이 건물이 이슬람 저항 운동 단체인 하마스가 사용하던 곳이라고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고요. 네. 이슬라믹 지하드는 이 공격이 민간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이스라엘이 계속 자신들의 주거지와 민간인을 공격하면 이스라엘 수도 똑같이 테라비브는 네. 계속 폭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자, 서로 계속 폭력으로 보복을 하고 또 보복을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쩐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전체 이슬람 국가로 이 갈등이 좀 번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이 대두되는 게 예.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동예루살렘 인근 정착촌의 분쟁으로 시작된 이 유태인과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이 네.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이걸로 번지면서 긴장이 고조됐거든요.
네.
특히나 아라크사 모스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가 강경 진압되면서 갈등이 격화돼서 이제는 상호 공습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라크사 모스크는 이슬람인들이 신성시하는 지역인데
네.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거기를 아예 예, 이스라엘이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러면 자존심을 또 짓밟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자, 성경에 이스라엘의 주요 성지로 등장하는 예루살렘 지역에 그런 모스크가 있어서 좀 국제법이 무시가 되고 종교적으로 크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그 무장조직을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무장조직보단 더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규군이니까.
네.
예, 게다가 이스라엘 군의 공격 규모도 예전부터 더 커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 따르면 최근 38시간 동안 무려 1,050발이 넘는 로켓이 이슬람 무장조직이 발사를 했대요.
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근데 자신들이 그 공습이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군이.
네.
실제로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때문에 우리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이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지금 굉장히 격화되고
네.
있고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주요 시설을 공습해서 하마스군을 16명 사살됐다. 그리고 이 가자지구 알카셈 여단에 바셈 이사 사령관이 사망했다.
네.
이사 사령관이 2014년 네.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하마스 지도부 중 가장 고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 나온 것이 네.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참 상황이 심각한데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는 그 요격 미사일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로켓을 쏘면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50발이 예. 넘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아이언돔이라는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이
네.
한 발 한 발 다 맞춰서 다 요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없애버리는
예,
거죠.
돔을 씌우듯이 이렇게 와. 둥글게 돔을 씌우듯이
예.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지금 뭐 보도 나온 걸로는 팔레스타인 훨씬
네.
더 피해가 큰데 이 아이언돔 때문에 그렇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면은 주민들은 네. 재빨리 대피소로 대피하고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네. 무려 90에서 95%의 성공률을 와. 보이는데요. 이게 더군다나 이것이 미국의 기술적인 네. 지원을 받아서 2011년부터 실전 배치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마드와 이슬람믹 지하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보유한 로켓이 13,000발에 네. 달하고 이 중 상당수는 굉장히 싼 아. 금속 껍데기 포격만 장치한 이 정도라고 네. 하는데 한 발당 뭐 겨우 수백 달러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은 한 기에 하나에 8만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상황이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유엔은 사실 뭐를 하고 있을까 좀 중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국제사회는 양측에 자제를 권고하면서 교전을 네. 중지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성명이 나왔는데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긴장 완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자제를 촉구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유엔이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미국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유엔 안보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우려를 표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반대했대요. 지연시켰대요.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분쟁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은 교전이 더 확대될 수가 있다. 하여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중재를 하고 있지만 네. 워낙 오래된 원한이 서로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수 있을런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뉴스네요.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분쟁의 역사 그리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에도 하루속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개성으로 이분도 꾸준하게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1993년에 데뷔한 박상민 씨, 노래도 잘하지만 엄청 재밌는 분으로도 유명하죠. 박상민 씨가 1998년에 발표한 히트곡입니다. 하나의 사랑 들어보시죠.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이 세상의 온갖 신기하고 새로운 신기술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자, 뉴스 신세계 코너는 전태우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신세계로 저희를 데려가 주시나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말하는 기기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손전화를 가지고 헤이 구글, 헤이 빅스비, 시리아 이렇게 인공지능 비서를 부르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처럼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돼서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욕구와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술인 사람 언어를 이해하는 NLP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 이걸 NLP 기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아직도 감이 좀 안 옵니다.
네,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약자로 네.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인데요. 자연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우리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은 거고요.
네.
이에 반대되는 용어로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컴퓨터도 우리의 언어인 이 자연어를 배워야만 인간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컴퓨터에게 인간의 언어를 이해시킨다는 건데 물론 사람이야 굉장히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언어를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하잖아요.
네.
컴퓨터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을 직접 구축해보면 인간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복잡하게 작용하는지 절실히 체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어 할 때도 정말 수많은 표현 방식들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야, 밥이 입에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밥이 이게 정말로 네.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게 이렇게 묻는 게
그렇죠.
아니듯 네. 이처럼 단순히 단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가 인간의 언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뭐 한국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네.
뭐 말씀하신 밥이 입에 들어가냐는 좀 짜증나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뭔가 이해하기 힘들 텐데 여기에 뭐 온라인에 신조어도 많고 줄임말까지 배우려면 이게 정말 복잡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1950년대에도 연구가 되었지만 이때는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문법 규칙을 하나하나 입력하면 기계가 그것을 따라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90년 이후에는 방대한 대화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기법이 발전했는데요. 대화 데이터로부터 어떤 통계적 규칙을 발견해내고 이를 기계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계 학습이 고도화되면서 컴퓨터는 이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점차 규칙을 더 정교하게 파악하게 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딥러닝은 기계가 사람처럼 일종의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이때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이런 각자의 층들이 인간의 뇌신경세포와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정말 신세계네요. 그러면은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이 자연어를 배우는 과정일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 좀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연어 분석,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이렇게 나뉘는데요. 먼저 자연어 분석은 문법에 따라 자연어를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형태소, 뭐 단어, 문장 같은 여러 문법적 단위가 있잖아요.
네.
이제 컴퓨터가 이를 알아서 쪼개고 적절하게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어 이해는 컴퓨터가 자연어로 주어진 입력에 따라서 동작하게 하는 기술이고요. 자연어 생성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사람처럼 분석하고 이해하고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이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네.
혹시 NLP 기술이 들어간 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네.
컴퓨터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그 번역 및 맞춤법 검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네.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와 사전에 있는 올바른 단어를 대조해서 어떤 단어가 잘못됐는지 알려줄 때
네.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이 되고요. 또 앞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손전화, 요즘엔 또 그 인공지능 스피커도
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연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뭐 그래서 시리아 오늘 날씨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용자의 음성어를 명령어를 컴퓨터가 이해한 후에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형태를
네.
취하는 이것도 NLP 기술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최근에 뭐 저도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지니를 쓰는데
네.
지니야 너 짜증나 이러니까
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슬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슬프네요.
네. 자, 현재 NLP 기술 수준이 굉장히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그 코커드라는 컴퓨터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때 삼성 SDS가 이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기계가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연어 이해뿐만 아니라 문장 생성에서도 기술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AI 연구로 유명한 오픈 AI는 작년 6월쯤에 3세대 GPT라는 기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컴퓨터는 핵심어만 몇 개 넣으면 알아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기술인데요. 500자 중문에서 일반 성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에서 이제 곧 4세대 GPT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GPT-3이 매개 변수가 1750억 개였다면 4세대 GPT는 매개 변수가 100조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NLP의 수준이 사람을 능가하고 있음을
네.
보여줍니다.
사실 그 오픈 AI에서 GPT-3를 아직 대중에게는 공개를 안 했대요.
네.
이게 과연 인간들에게 공개가 됐을 때 어떻게 파급 효과를 낼지 몰라서 안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앞으로 NLP 기술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 이거든요.
네, 현재 NLP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 축에서는 NLP 자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른 축에서는 이를 응용한 서비스 개발이 한창인데요. 음성 인식부터 인공지능까지 이 NLP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포털 홈페이지인 네이버는 자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한국어와 일본어 부분에 있어서 이 최고 성능의 NLP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처럼 NLP 분야에 관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의 자리를 빼앗더니 사람처럼 생각하고 언젠가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고
네. 네,
또 그만큼 또 부정적인 면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결국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렸겠죠.
네.
자, 언젠가는 사람보다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기계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흥미롭고 유익한 신세계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는 NLP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태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전송一封简讯给你 我好想好想你 샹얼리克打通电话给你 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누군가와 싸우거나 그러고 나서 말을 걸었는데 내 말을 못 들은 채 하며 입을 꼭 다물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말 왜 말이 없어? 자, 이 표현은요 중국어에도 있습니다. 你怎么不说话 你怎么不说话인데요 여기서 怎么 하면 왜 라는 뜻이라는 거 몇 번 알려드렸었죠? 이제 좀 익숙해지셨길 바라고요. 说话 하면 말하다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입니다. 여러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쇼화, 말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뭐 안 하다, 부정의 의미의 단어 뿌를 함께 써서 你怎么不说话가 되는 거죠. 말 좀 해, 왜 말을 안 해? 你怎么不说话? 자, 누군가 나를 답답하게 할 때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想要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5월 15일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는 곳에 따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청진 9도, 함흥 12도, 강계 원산 13도, 신의주 15도, 평양 개성 사리원 17도, 해주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진 17도, 원산 21도, 삼지연 22도, 함흥 23도, 해주 26도, 신의주 개성 해산 27도, 사리원 28도, 평양 강계 29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0.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4% 하락한 63.8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상승한 182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5월물 가격은 온스당 27.04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4.6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했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5월 14일 오늘이 로즈데이였다는 거 알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까요? 사실 이런저런 날들이 유난히 많은 5월입니다. 로즈데이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날이거든요. 연인끼리 장미꽃다발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장미꽃을 선물하거나 그런 분들 오늘 꽤 많으셨을 겁니다. 한국에는요. 장미는요, 오래전부터 사랑의 대명사로 5월에 특히 화사하게 피어나 5월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꽃이죠. 로즈데이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지만 5월 14일로 정해진 것도 이 5월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자, 단 장미 종류에 따라 꽃말이 좀 달라서 선물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시기, 질주 등의 꽃말을 가진다는 노란 장미를 오늘 같은 로즈데이에 연인이나 아내에게 선물하는 거 좀 그렇겠죠? 자,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거기다 5월의 여왕이라는 장미, 정말 최강의 꽃이 아닌가 싶은데요. 5월의 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붉은 들장미처럼 우리 모두의 5월도 골고루 더 화사하고 아름답고 행복하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금요일이네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국의 천재 음악 그룹으로 불리는 남매 가수, 늘 꾸준한 인기를 얻는 그런 가수이기도 한데요. 바로 악동 뮤지션입니다. 최근에는 이 오빠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남매가 함께 예능 방송에서도 친근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이 2016년에 발표한 노래 리바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늘 더 조심하시고요. 주말 더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리바이 미련 없이 손을 흔들어 리바이 리바이 그땐 그때 이땐 이땐 리바이 리바이